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T50 개발 과정에 한 10년 가까이 참여를 하면서 KFX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우선. 제가 처음 이제 98년도에 T50 개발에 막 참여했을 때한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만드는 T50의 조종석에 이 스틱 조종관을 센터에 놓을 거냐, 사이드에 놓을 거냐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됐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F5다 F4다 기준에 쓰는 기계들은 전부 스틱이 가운데 있었죠. 근데 F16은 옆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T50은 과연 우리가 훈련받은 학생들이 앞으로 F4도 타야 되고 F16도 타야 되는데 이거 어디에 놔야 되지? 자, 사실 이런 고민은 전에 할 이유가 없었죠. 우리가 비행기 만드는 적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만드니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스틱이 어떻게 보면 비행기에서 조종할 때 제일 중요한 위치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센터 스틱의 장단점, 사이드 스틱의 장단점,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센터 스틱이 있으면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오른손에 피탄이 됐어. 그럼 왼손으로도 조정할 수 있어요. 센터. 근데 사이드 있으면 굉장히 어렵겠죠. 야, 그런 장점도 있겠네. 근데 사이드에 있으면 몸을 좀더 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누울수록 G에 대한 저항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전투 조종사로서는 유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에 놓게 되면 조종석이 훨씬 더 단순해지면서 간단해질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야, 이거 현장에서 결정 못하고 공군본부로 가져가자. 그래서 공군본부의 정책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장님들 딱 하고 이제 참모 차장까지 딱 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실무자를 맡았으니까 자, 이렇습니다. 뭐 센터 스틱은 어떻고 사이드 스틱은 장단점이 이렇습니다. 하고 딱 설명을 하고 했더니 부장님들이 막 토론하시는데 이저 F1나 F5를 탔던 올드 세대는 야, 전부 센터 스틱이 좋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F16 비행단에 단장을 하셨던 부장님들은 야, 사이드도 이런 장점이 있어 하고 뭐 이렇게 자기 경험에 따라서 다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부장님, 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란 말이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참모사장이 난망해가지고 야, 이거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문득 한그 부장님이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야,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F16을 들여올 때 스틱이 사이드에 있다고 해서 이슈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나?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머리가 땡 하는 거예요. 진짜? F16 사이드, 센터만 하다가 사이드에 왔는데, 야, 그 사이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 형님들이 만들었으니까, 어련히, 그냥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다 받아주고 썼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가지는 뭐냐면, 야, 그, 뭐, F16 조종사는 원래 센터 F5에 타다가 이제 넘어간 조종사들이거든요. 야, 그런 사람들, 센터도 경험해보고, 사이드도 경험해본 조종사들 의견 한번 들어보지. 그, 들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아, 그거요. 한두 번만 타보면요. 스틱이 센터에 있는지, 사이드든지 의식조차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전혀 아니에요. 스틱 위치라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럼 운용상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 엔지니어링 차원에, 구현 차원에서 더 용이한 걸로 가자. 해서 결국 이제 사이드로 결정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자, 때로는 이와 같이 중요해 보이지만 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슈를 갖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우리가 KFX 관련해서 엔진 갖고 이슈가 많죠. 쌍발이냐 단발이냐. 근데 저는 이 이슈도 결국은 T50의 조정관 이슈와 똑같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난센스를 이제 경험하고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공군이 처음에 소위 제기할 때, 쌍발 엔진이라고 RC에 넣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이거 마땅치 않았어요. 왜냐면, 엔진 수라는 것은 사실 소유군이 요구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ROC에 엔진 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군은 성능을 요구하면 돼요. 근데 그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싱글 엔진이 될 수도 있고 더블 엔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소유군에 꼭 찍어서 얘기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에피소드, 난센스는 일단 소유군이 그걸 ROC화 했다는 게 난센스고. 자, 두 번째 난센스는 뭐냐면, 야, 나중에 F-35도 다 싱글 엔진인데, KFX 꼭 이거 싱글, 더블, 쌍발로만 규정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여론이 있으면서, 야, 선택의 폭을 넓혀! 하면서 ROC를 바꿨어요. 어떻게? 싱글 또는 더블로. 자, 이게 두 번째 난센스입니다. 자, 싱글로와 더블이라는 ROC가 의미가 있어요? 뭐, 세 개짜리를 안 만들려고 그러나? 네 개짜리를 안 만들려고 그러나? 자, 의미가 없으면 뺐어야죠. 그걸 굳이 ROC 넣어서 싱글로 더블로 만든 게 두 번째 난센스예요. 자, 세 번째 난센스는 뭐냐면, 지금 이 전혀 이슈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KFX의 그 의사결정을 막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일정이 지금 자꾸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결정해줘야 잘해야 지금도 열심히 가야 11월 달에 겨우 착수할 수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상. 근데 이것 때문에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난센스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공군은 얘기합니다. KFX는 쌍발로 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F5는 쌍발이에요. F16은 단발이에요. F16은 단발이라서 업그레이드를 못했나요? 엄청 많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F5는 쌍발인데 업그레이드 했나요? 거의 안 했어요. 자, 군이 정말, 공군이 정말 이것을 업그레이드 할 그런 그 프로비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건을 원한다면, 엔진 수를 지정할 게 아니죠. 뭘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업그레이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컴퓨터 용량이에요. 컴퓨터 용량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무장, 새로운 형상 변경을 하려고 해도 컴퓨터를 바꿔야 되면 이건 엄청난 체인지가 있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 용량을 몇 퍼센트 가져가라. 우리 T50 할 때는 컴퓨터 용량을 50% 이상 여유 용량을 가져라 라는 요구를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F5는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다양한 무장을 달고 싶으면 자 앞으로 공군은 이러한 무장을 추가로 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라는 이런 요구를 하면 되지. 그게 엔진 수가 아니라는 거죠. 응?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성능의 비행기를 원해. 그래서 쌍발이야. 그러면 F-35는 성능이 낮은 비행기인가요? 아니거든요. 요구하려면 성능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저 공군은 어떻게? 자, 이 뭐 최대 상승률이 어떻게 하고 선의 성능이 어떻고 이런 걸로 요구를 해야 그게 ROC의 정신에 맞고 그 다음에 소유군이 맞다. 그래서 엔진 수는 결국 어떻게 되냐? 개발자가 그 요구를 맞추기 위한 어떤 폴아웃 개념, 응? 그거로서 싱글이 될 수 있고 더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이게 이제 개발자의 몫이냐 하면요, 엔진도요. 싱글 엔진과 더블 엔진은 태생부터 달라요. 왜냐하면 더블 엔진은요, 만들 때 이것이 망가졌을 때 이것이 보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 분담에 맞게 설계가 되는데 싱글 엔진은 자기 혼자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페일리어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싱글 엔진으로 만들어진 엔진은 더블 엔진과 달리 태생부터 많은 설계 요구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진이 꺼졌을 때 그걸 리스타트하는 그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더 붙습니다. 이를테면 뭐 안전장치도 2중으로 되는 걸 3중, 4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생부터 다른 엔진들이 어벨러블한데 개발자 입장에서 이 성능을 만족하려면 현재 나와 있는 우리가 엔진을 우리가 개발할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나와 있는 엔진을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싱글 엔진 요거 하나면 다 충족하겠네? 라면 그거 쓸 수 있는 거고 아 없어 더블 엔진. 근데 더블 엔진 중에 우리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 중에서 마땅한 게 있으면 그걸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소유자가 성능을 요구 않고 엔진 수를 요구하게 되면 그 개발자는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필요 이상의 어떤 요구 때문에 비경제성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진 수로 논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건 좀 유감이고 이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KFX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지금 우선 120대가 우선 나와 있지만 이게 전력화되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력 전투기 F-16이 대부분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T-50을 통해서 경험했지만 T-50 처음에 90대 헬레다가 지금 뭐 130대? 그 이상 이렇게 생산되잖아요. 그 베리에이션이. 마찬가지로 KF-X도 120대로 하지만 그 당시에 가게 되면 유사급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로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뭐 300대 이상의 소유가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비행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KF-X는 우리 공군으로 봐서도 매우 중요한 전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국내 한국 산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 항공 산업 측면이나 공군의 전력 측면에서도 이 사업은 정말 잘 가야 된다. 절름발이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가야 되는데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KFX를 갈 때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어요. 뭐 성능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수출 가능성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력의 어떤 그 역할, 어떤 역할이 이게 맡을 것이냐 하는 요소, 성능적인 요소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뭐 군수 지원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각 요소들이 그 한 요소를 좋게 하려다 보면 뭐 다른 요소가 좀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개발에 잘 반영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 문제들인데, 그 이슈들인데, 저는 이 여러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저는 수출이라고 봐요. 수출 성능도 중요하죠. 소유군의 요구도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수출이 안 되는 비행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소유군한테 특히 공군한테는 아마 재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안 되면요 우선 비행기는요 자동차와 달라가지고 그 부품이 소요가 1년에 몇 개가 안 나와요. 근데 수많은 부품을 쓰는데 수많은 부품 중에 그 안에 또 들어가는 세부 부품들 소요가 많지도 않은 소요를 앞으로 이게 개발돼서 30-40년간 운영하려면요. 그 부품들에 대한 군수 지원 대단히 그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뭐 비행기는 다 마찬가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수출이 안 되고 한국 공군이 쓴다면 운영하려니까 부품은 사야 되겠죠. 확보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 그 좋은 예가 대만의 경북호. 대만에 무려 5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15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요?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비행기 지금 어떠냐면 너무너무 운영하기 어려워요, 지금. 응? 그 운영 유지비도 엄청 많이 들고 뭐 성능도 좀 처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대만 공군은 아마 그 경북호 운영에 엄청난 돈을 갖다가 쏟아붓고 있을 거예요, 뻔하면. 왜? 부품 하나 만든다는 게, 유지한다는 게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 때문 F-16 같이 전 세계 뭐 많은 대수가 운영하는 그 비행기에 비유하면 아마 운영 유지비가 수백 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워낙 수요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전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출 가능성이다. 소유군도 그걸 알아야 돼요. 소유군도. 지금 당장만 봐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그거 KFX 나중에 우리 공군만 쓰는 KFX 만들어가지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진이 쏟아붓다 보면 공군 전력 증가 못합니다. 저는 그 TOC 개발하면서 그런 군수지원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보면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정말 재앙수로 다가올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출 가능성을 제일 높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게 방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단지 소유군의 눈앞에 보이는 요구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다음 소유군 자체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다, 결국은. 같은 돈을 들여서 얼마큼 많은 전력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비용적인 요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출 가능성. 지금 뭐 싱글 더블 엔진 이슈도 사실 수출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게 정 이슈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를 본다면 저는 그 기존 다른 전력과의 어떤 그 호환성, 보안성 측면을 잘 봐야 돼요.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왜냐면, 자, 우리가 이 KF-X가 운영될 때 우리의 가장 키가 되는 전력은 아마 F-35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근데 이 F-35라는 전투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무조건 비싸고 최첨단이라 만능 비행기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F-35는 스텔스라는 성능을 구현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성능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F-35의 기동 성능이 실제로 F-5보다 떨어져요. 그 이제 가장 기동 성능의 대표적인 게 지속선해거든요, 지속선해. F-5가 한 5G 정도 되죠. F-5 타셨나 그래요?
제가 얘기하기 그런데요. 저 아직까지 예비군이라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보안규정에서 좀.
근데 지금 이거 만들어가지고 실제 시험병 해보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ROC 조정한다 뭐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동성은 정말 전투력의 기동성은 굉장히 낮출 수밖에 없어요. 뭐 내부 무장창 하다 보니까 응? 탑재량 적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많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거 스텔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자 F-35는 특별한 임무에 써야 된다는 거죠. 특히 주로 은밀 침투라든가 그죠? 그런 그 F-35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써야지. 이거 뭐 이것만 가지고는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다면 KF-X는 좀 F-35가 가진 성능, 못 가진 성능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공군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아마 전투 시장에 F-35가 최대 어떤 그 전투기가 될 터인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더 원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첫째, 무장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F-35 워낙 무장 능력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레인지, 그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그 기동 성능, 그지 공중전 능력 같은 거. 예. 사실 초기에 방공망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스텔스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때는 기동성 좋고 무장 능력 있는 비행기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기존 전력과의 보안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서 KF-X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 제가 이 주장을 현역에 있을 때부터 했던 건데, KF-X가 가져야 할 강점, 세계 시장에서 가져야 할 강점을 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냐면 이제 곧 무인 전투기 세대가 옵니다. 무인 전투기 시대가 오는데, 무인 전투기 시대로 완전하게 전환되기 전에 상당 기간 동안은 유인기와 무인기가 공존하는 그 작전 환경이 될 거예요. 완전한 무인기 시대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비용이 비싸요. 여러 가지 통신, 특히 통신 분야가. 그래서 일단 유인기 한 대에 무인기 몇 대를 거느리고 하는 그 미션 같은 것들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그게 타당한 그 전력 구성 방안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곧 그 무인 전투기가 전력화 되면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게 뭐냐면, 결국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야, 그때 가서, 야, 무인기와 유인기가 서로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데이터 링크를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겠죠. 그때 가서 다 아마 호환성으로 바꿔서 아마 작전을 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랑 성능 보완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런 점에 착안해서 저는 KF-X가 요런 성능,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전투기로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무인 전투기와의 호환성을 갖춘 그러한 그 설계 구도로 가자는 거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무인기와 그 통신 프로토콜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지금 실제 무인 전투기 관련된 그 개발이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아직은 그 작은 수준의 개발이지만. 자, 그런 걸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면 KF-X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무인기와의 작전 능력을 고려한 그런 설계 개념을 가져간 전투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제 시장에서 KF-X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 KF-X만의 아이덴티티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뭐 F-16 플러스급인데, 예? F-16보다 좀 나아서는 성능적으로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F-18이나 F-15보다 뭐 좀 떨어지는 비행기. 이거 갖고 과연 미래 시장에 이게 강점이 있을까?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첨단 기술을 막 반영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침 그 IT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이 있으니까 이 IT를 KF-X에 많이 반영을 하자. 근데 그게 그런 분야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무인 전투기와의 어떤 그 소통, 그런 네트워크, 뭐 이런 부분, 그 IT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가져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KF-X가 죽느니 사느니 갈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 귀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봐요. 이제 체계발 이제 시작하잖아요. 얼마든지 그건 앞으로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KF-X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공군이 얘기한 것 중에 쌍발을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그 내부 무장창을 나중에 달 수 있으려면 기체가 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KF-X의 내부 무장창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내부 무장창을 만든 이유는 스텔스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외형 자체가 완전 스텔스가 아니거든요. 그럼 내부 무장창 만든들 시세 성능을 제대로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까지 가져가기에는 너무 잃는 게 많다. 비율적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그것까지 이제 KFX고. 그 다음에 FX는 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최근 진행된 걸로 봐서, 크게 이슈가 되는 게, 가격. 오늘날 갑자기 가격이 반으로 떨어진대요. 자, 그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진짜 그렇게 떨어진다면 굉장히 희소식이죠, 우리로서는. 뭐 8조 얼만데 5조면 다 살 수 있으니까 공군으로서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 주어진 그 예산을 못 맞춰서 탈락한 기종이었는데 갑자기 반값이 된다? 그게 사실일까? 근데 이제 그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럴 수는 있어요. 왜? 우선 당장 가격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 후에나 가격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뭐 생산량이 많아지고 여건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기야 있죠. 그런데 사실은 불과 몇 개월과 전혀 여건이 바뀐 건 없단 말이죠. 지금 뭐 소요는 이미 정해져 있고 뭐 일부 나라에서 추가 구매하는 데도 있지만 또 더 많은 나라가 소요를 줄이고 있고 바뀐 건 없는데 가격이 갑자기 반으로 왕창 떨어지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연 이게 어떤 요인의 변함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떤 효과를 노려서 나온 언론 플레이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언론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서는 싸지네? 그거 괜찮네? 이렇게 해서 혹시 또 잘못된 그 길로 가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F-35 금년에 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계약 과정에 과연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 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그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지금 여러 가지 염려되는 걸 많잖아요. 일단은 그 당장 그 기술 이전, KFX에 대한 기술 이전, 그 진짜 그 최근에 들어보니까 방사청에서 기술 이전 협상 테이블에 라키드가 나타나지도 않으려는 뭐 그런 뭐 조짐이 있었다. 뭐 굉장히 태도가 바뀌었다. 참 어렵다. 라는 얘기가 벌써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라키드로서는 지금 전혀 과거 그 경쟁 구도와 달리 그걸 적극적인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한국이 전투기 만드는 걸 절대 발과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F-35의 그 어떤 파일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술이든 그러지 않아도 다갑지 않은 시장까지 가져간다면 절대 협조적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 당연히 그 죽게 뭐 이런 말만 믿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KFX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기술 이전 문제. 이거 뭐 어떤 우리가 대안과 보관을 갖고 갈 거냐 하는 거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되고 가격 문제 이거 여전히 저는 뭐 여전히 이거는 유동성이 많고 정말 그 어려운 앞으로의 그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운영 유지 부분이요. 운영 유지 부분도 사실 그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F-35는 굉장히 배타적 설계 개념을 같이 가져갔어요. 왜? 워낙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걸 모듈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통째로 모듈체로 바꾸지 않으면 정비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설계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모듈 편하긴 해요. 비싸요. 이제 비쌉니다. 요만한 거 고장 났는데 전체 다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군이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아졌단 말이에요. 그 정비 능력을 과연 어떻게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정비를 얼만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 기술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그 분야에 그 해박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협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이제 블랙박스. 이거 자기들이 다 분석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응? 그거 분석하는 게 전혀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블랙박스 만들고 있단 말이죠.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단하고 있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협상 길에 쫓겨서 또는 어떤 압력에 쫓겨서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가 돼서 우리가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전한 어떤 견제 역할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